셰익스피어의 역사 드라마 리처드 2세를 읽는 것에 관한 이야기 두 번째입니다. 셰익스피어 드라마를 역사극을 좀 잘 읽어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 잉글랜드 역사, 특히 리처드 2세는 플랜테저넷 왕조의 한 왕이었기 때문에 잉글랜드 역사를 조금 알고 또 당시에 예전에 지난번에 첫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셰익스피어가 살았던 시대의 과거 잉글랜드 역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재생되고 있었는가 또는 어떤 부분이 특정하게 강조되고 있었는가 또 과거에는 어떤 사건이 다르게 흘러갔다 할지라도 지금 셰익스피어 시대에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재해석되고 있는가 뭐 그런 정도만 알고서 읽으면 충분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상식이겠죠. 또는 그런 것까지도 다 필요 없고 그냥 드라마 이 셰익스피어 드라마를 연극 무대에서 공연하는 것을 보고 그게 먼저겠습니다. 사실은 연극 무대에서 공연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거기에서 그 배우들의 연기를 통해 뭔가를 느끼고 우리의 파토스에 스며들어오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게 되고 뭐 그 2차적인 그런 사유 이런 것을 하면 충분하지 않겠어요? 사실 드라마라고 하는 것 굳이 뭐 좀 그것을 파고들어서 읽어본다고 하는 거 그런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 제가 이처럼 리처드 2세 본문은 하나도 지금 거론하지 않고 벌써 두 번째 시간까지 왔습니다. 이런 것이 참 어이없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읽기라고 하는 이 도이치어로 레젠 읽기라고 하는 이것에서 좀 다른 재미를 추구해 보는 것이죠. 사실은 제가 지금 왕의 두신째 리처드 2세 읽기라는 항목 아래에 이것을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 셰익스피어의 이 드라마를 놓고 그것과 관련되었다 싶은 것들을 그냥 죄다 끌어모아서 사실은 별로 관계가 없는 것인데 죄다 끌어모아서 그냥 한번 이 틈에 뭘 이런 거 저런 거 좀 다 한번 거론해보자 하는 그런 어이없는 시도일 수도 있어요. 그것에 훨씬 가깝겠죠. 제가 하고 있는 이것이 그것에 훨씬 가까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거죠. 그렇게 좀 쓸데없어 보이는 그런 것을 하는 것 그게 좀 공부라는 이름으로 행해져 왔고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공부니까 해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두 번 이렇게 제가 앞에 거의 3분 넘도록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두 번째 리처드 2세 왕의 두신체라고 하는 요 개념을 가지고 리처드 2세를 읽어 들어간다. 라고 하는 두 번째 시간에도 역시 리처드 2세 본문과는 관계없는 얘기를 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얼핏 얘기를 했었나요? 에른스트 칸토로비치의 그 왕의 두신체 The King's Two Bodies, A Study in Medieval Political Theology, 중세 정치신학 연구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1957년에 처음 출간되었는데 새로운 서문을 붙여서 윌리엄 체스터 조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새로운 서문을 붙여서 미합중국의 프린스턴 대학 출판부에서 1997년에 다시 출간된 것입니다. 거의 40년 만에 다시 출간되었다. 이 책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의미겠죠. 저도 이 책을 다 읽어보고 지금 앞으로 그 리처드 2세를 다룬 챕터 2를 제가 이제 번역을 해서 번역이라기보다는 그냥 대충 우리말로 이렇게 옮겨놓은 것입니다. 그 그것을 제시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리처드 2세를 좀 읽어보겠다라는 게 지금 시도니까 하겠는데, 과연 이 칸토로비츠의 이 책이 중세 정치신학 연구에 관해서는 중요한 책인 것이면 틀림없어요. 누구나 다 좀 정치신학에 대해서 누군가 얘기한다 그러면 이 칸토로비치 책을 다 얘기하는데, 과연 끝까지 촘촘하게 읽어본 사람은 누가 있을까도 좀 의심스러운, 저 자신 마찬가지입니다. 촘촘하게 읽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 오히려 그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단테 부분을 좀 열심히 읽었고, 2장은 이번에 좀 열심히 읽었어요. 쭉 통독을 하긴 했는데, 통독을 한 다음 군데군데 뭐 읽은데, 이번에 2장은 한국어로 좀 옮겨서 셰익스피어 리처드 2세를 이번 기회에 아주 뿌리를 뽑겠다. 그래봤자 잔가지 하나 뿌리까지도 가지 못하고 잔가지 하나 그냥 꺾어내고 말았을 것 같습니다. 망한 것 같습니다. 일단 왕의 두신체, 흔히 왕의 두신체라고 옮겨지기 때문에 그렇게 썼는데, 저는 왕의 두 몸들 이렇게 하는 게 몸 신체라고 해버리면 우리 생물학적인 몸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 체라고 하는 말이 꼭 그 물리적인 몸만을 가리키는 건 아니죠. 정신체라는 말도 쓰잖아요. 정신하고 몸체자를 써서 객관적 형성물 그런 뜻으로도 쓰이죠. 예를 들어서 일본 정치 사상에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국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영어로 national body라고 옮기기도 좀 어중간한, 천황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 천황의 그 자연적 몸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 생물학적인 몸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 동시에 천황의 지위라고 하는 그것을 지위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죠. 천황직, 네, 직책할 때 그 직, 천황직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국체라는 말을 쓰죠. 나라의 몸이다. 그럼 그 천황이라고 하는 자연 생물학적인 몸뚱아리가 아닌 바로 그 천황직이라고 하는 것에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의 모든 것이 응축되어서, 네, 크리스탈라이즈, 응축되어서 결정체로서 모을 결자에다가 그 있지 않습니까? 결정, 판, 디시즌 말고요. 결정체로서 들어가 있다를 가리킬 때 국체라고 하죠. 국체를 수호한다. 그런데 그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 천황 개인의 생물학적인 몸을 수호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죠. 이게 이제 두 신체라는 개념입니다.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사는데 나라를 수호한다, 국가를 수호한다라고 할 때, 국가를 수호한다고 할 때 그 국가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에 불과하죠. 네. 그리고 대통령을 경호한다 할 때 대통령의 생물학적인 몸을 보호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눈으로 보이기에는. 그러나 그 생물학적인 몸에 응축되어 있는 하나의 대한민국의 일정한 주권자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한 사람, 사람이면서 동시에 비인간이죠. 인간이 아닌, non-human, 인간이 아닌 어떤 것. 그게 벌써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할 수 있죠. 대통령 개인은 우리가 모독할 수는 있죠. 뭐 모독이 아니죠.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통령 직은 사실 우리 주권자들의 그 주권의지, 주권의지의 응결체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워서 침뱉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것은. 그래서 그때가 글쎄요. 무엇일까? 과연 어디까지 그 선이 있을까? 미합중국 대통령을 앞에 놓고, 미합중국 대통령을 앞에 놓고 그 코미디언들이 이렇게 우스갯소리 하는 것을 가끔 이렇게 봅니다. 재미있기는 한데 저 사람들은 어느 선으로 그걸 생각할까? 이런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장면들이에요. 그게 생물학적인 몸과 그 죽음에 이르는 소멸하는, 죽음에 이르러 소멸하는 생물학적인 몸과 또는 국가는 영원할 것이라고 일단 전제가 됩니다. 그렇죠? 컨틴전시 플랜이라는 게 있잖아요. 재난 대비하는 계획, 컨틴전시라는 게 우발성인데 그런 우발적 사태에 대비한 그 계획, 그런 계획들이 있죠. 그런 것을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의 그 재난 대비 뭐 그런 관련된 학문들에서 주로 많이 씁니다만은 본래 정치 신학이나 정치 사상에서 사용되던 말이죠. 그래서 컨틴전시 포뮬라라고 그래요. 컨틴전시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 정치 사상 책들 보면 그런 얘기가 잘 안 나오는데 컨틴전시 플랜 또는 컨틴전시 엘리먼트 또는 컨틴전시 포뮬라. 우발성에 대비한 것이니까 사실은 컨틴전시라는 말은 우발성인데 컨틴전시 공식은 사실은 그런 우발적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모든 그런 우발적인 사건들에 작동할 수 있는 일종의 전능한 열쇠로서 작동할 수 있는 요소를 가리키게 됩니다. 컨틴전시 공식이라고 하는 건. 그러다 보니 컨틴전시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지속성 공식이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때도 있죠. 어쨌든 왕은 죽었지만 그 왕직, 왕의 직책 또는 왕임, 킹십이라고 그러죠. 스포츠맨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소멸하는 육체를 갖고 있지만 스포츠맨십은 영원하다. 뭐 이런 것을 전제하는 것처럼 킹십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정치사상의 용어로는 바디 폴리틱, 바디 내추럴 뭐 이렇게 말하죠. 자연체, 그 다음에 정치체. 요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요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일단 정치체의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컨틴전시라는 말도 거기서 예전에는 왕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쉽 즉 킹십이라고 하는 것을 부여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대통령에게 그게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대통령직에 부여되는 것이죠. 그게 비인격적인 그런 직책에 그것을 부여합니다. 이 개념을 킹스 투 바디스라고 하는 이 책을 쓴 칸토로비츠가 상당히 정밀하게 연구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1장은 좀 서론격으로 쓰여져 있고 이상하게 셰익스피어 드라마 리처드 2세를 제2장에서 분석을 합니다. 제가 오늘은 셰익스피어 드라마를 분석한 칸토로비치의 이것을 얘기하지는 않는데 읽어보면 좀 자규적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사실 셰익스피어 드라마 리처드 2세는 왕의 두신체라는 개념으로 분석하기보다는 그 중세 봉건제라고 하는 것의 본질을 알고 있으면 금방 이해가 되는 드라마거든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봉건제도다. 그러면 중세의 봉건제도다. 그러면 가신과 군주 사이의 쌍무 계약, 계약으로 성립돼 있죠. 계약 개념이 전제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양의 중세 그러면 뭐 암흑의 천년 뭐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서양 사람들은 군주와 가신 또는 기사 이 사이에 계약이 있어 쌍무 계약이 있는 건데 그 계약을 어기면 안 되죠. 그래서 계약을 어기다가 좀 귀족들에게 혼난 사람이 있잖아요. 존 왕이라고. 네, 리처드 2세의 조상이죠. 존 왕, 마그나 카르타. 그러니 이 리처드 2세는 그 계약을 또 좀 안 지키고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막 행동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리처드 2세는 그런 계약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기반을 파괴해 나가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헨리, 저기 누구죠? 저, 볼링브루크. 헨리 볼링브루크가 또 그것을 표상에서 드러냅니다. 그래서 헨리 볼링브루크는 이른바 마키아벨리적 왕권의 표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뭐 그런 것이 가장, 받아들일 만한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할 만한 리즈너블한 그런 리즈너블 인터프리테이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읽으면 돼요. 리처드 2세를. 그런데 왜 여기서 칸토로비치는 에르스트 칸토로비치는 킹스투 바디스에서 리처드 2세를 분석하는가. 이게 이제 그 비인격적인 폴리틱, 즉 바디에, 그러니까 버디 폴리틱에다가 뭔가 버디 폴리틱의 주권이 들어가게 되는, 버디 폴리틱의 주권, 서버린티가 들어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저자 그 초입에 드라마 분석을 넣어놓은 게 아닌가.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의외로 리처드 2세 다음에 3장이 그리스도 중심왕권, 그 다음에 법 중심왕권, 정체 중심왕권,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의 몸에 두 개의 하나의 바디 안에 두 개의 체, 즉 바디 내추럴, 바디 폴리틱, 이 두 개가 들어간다라는 개념을 굳이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굳이 리처드 2세를 가져올 필요는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단테에서 끝을 맺는 그런 저작인데 인간 중심 왕권 단테. 그런데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정치 사상에서 단테 제정론, 황제 중심의 그거죠. 단테 제정론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제 단테는 마지막으로 신성을 포함하는 이중적 인격이 있다는 그런 개념이 사실은 소멸하고 단테 이후로는 비인격적 정치체가 성립하는 그 과정을 쭉 서술하는 게 서술이라기보단 논변을 펼쳐 보이는 것이 칸토르비치의 저작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앞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리처드 2세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러면 좀 리처드 2세에 관한 주요한 해석은 그냥 봉건제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쌍무 계약을 그가 무시하고 스스로 자기의 기반을 파괴했다. 그런 정도로 해석하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칸토르비치에 좀 근거해서 리처드 2세를 보면 중세적 왕권 개념이 한 사례로서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제임스 1세, 찰스 1세, 찰스 2세, 이 스튜어트 왕조의 왕들이죠. 참 문제가 많은 왕들이죠. 이 사람들이 주장한 것으로 고등학교 그 교과서에서도 배우지 않습니까? 왕권 신수설. 왕권 신수설이 새삼스럽게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지난번에 첫째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찰스 1세나 찰스 2세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제임스 1세로부터 가져온 이것은 오래된 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연원이 뭐냐? 바로 왕의 두 신체라는 개념이죠. 그런데 찰스 1세는 의회에 의해서 처형되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이 처형을 하면서 의회라고 하는 거, 팔리아먼트라고 하는 거, 잉글랜드 의회는 비인격적인 정치체가 되었고 자기네가 왕을 처형하면서 단순히 왕을 죽인다라고 할 때 어떤 논리를 개발해야 되지 않겠어요? 왕을 반역죄로? 그럼 반역죄란 우리 조선 왕조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대역모, 역모죄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왕에 대해서 저항하면 역모죄가 성립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이랬다. 사직을 보존하시옵소서. 종사와 종묘와 사직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는 역모를 꾸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럴 때 어떤 논리가 개입되어 들어갔는가 이걸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럴 때 왕이라고 하는 것, 즉 찰스 1세를 처형시킬 때 이 사람들이 사용했던 논거는 뭐냐면 왕은 바디 내추럴에 불과하다 말이죠. 우리 잉글랜드의 주권은 이제 주권 개념이 중요하게 되는데 주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기나긴 또 주권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좀 기회가 되면 또 어떤 책을 골라서 읽어가면서 또 해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왕이라고 하는 바디 내추럴이 잉글랜드 커먼웰스의 바디 폴리틱을 구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현재 찰스 1세는 잉글랜드 커먼웰스라고 하는 바디 폴리틱에 어긋나게 행위하고 있다. 그러니 잉글랜드 커먼웰스라고 하는 바디 폴리틱에 대해서 반역을 저지른 것이다. 따라서 이 킹이라고 하는 것, 대문자로 쓰여지는 킹 안에 들어가는 커먼웰스와 팔리아먼트에 대해서 반역을 저질렀으니 소문자 킹, 즉 바디 내추럴을 처형한다. 이런 논리를 개발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사실은 그 맥락을 이렇게 보면은 대문자 킹이라고 하는 것이 소문자 킹에게는 더 이상 있지 않다. 이제 주권은 의회에 있다. 의회를 포함하는 커먼웰스에 있다라고 해서 잉글랜드는 그때부터 단일한 주권체를 가진 나라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영국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주권체가 아니죠. 주권체가 아니고 잉글랜드, 영국의 그 국왕,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그 사람은 좀 주민등록도 없잖아요. 주권, 투표도 하지 않고. 주권이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투표권을 줘버리면 안 되지. 투표권을 주면 그냥 일반 국민이 돼야 되는데 일반 국민으로이면은 왕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건 그냥 왕이라고 하는 바디 내추럴 정도. 그 사람에게 일체의 서베린티, 주권이 있을 수 없어요. 주권이 일체의 주권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투표권도 없죠. 우리는 주권체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그 간단한 것 같아도 굉장히 오래된 연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가? 뭐 이런 문제도 그런 데서 나왔겠죠. 그런데 현대 민주정에서는 약간 좀 의아한 점이 하나 있어요. 한 나라 안에서 또는 하나의 정치적 집단 안에서 과연 주권체가 둘일 수 있겠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여기서 조금 파생돼서 지금 여기 제가 오늘 생각해 보겠다는 건 아니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의원을 선출합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그런데 그것도 직접 선거로 보통평등 비밀 직접 이 선거로 선출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역시 보통평등 비밀 직접 선거로 선출을 합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입법기관이죠. 국회의원과 즉 국회의원들의 총합의 이상인 즉 국회의원들의 전체가 집결되어 있는 국회라고 하는 것도 주권체입니다. 주권체가 있고 대통령 역시 그 인간이 아니라 그 인간 뭐 그런 경 이런 사람들 말고요. 그 대통령직 역시 하나의 주권의 총화입니다. 토탈리테트죠. 토탈리티. 주권의 총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이론적으로는 주권체가 둘이죠. 그래서 그것을 해놓으면 견제와 균형이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삼권분립 얘기하는데 사법부는 선출된 대통령이 지명을 하니까 뭐 간접적으로 주권이 스며들어가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아니죠. 그래서 사법부 뭐 그런 삼권의 균형과 견제와 균형 뭐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만은 사실은 이것의 근본적인 그 바닥에 놓여 있는 하나의 이슈는 뭐냐? 주권체가 둘인가? 이런 문제가 됩니다. 사실은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점에서 보면은 저는 그냥 원리적으로만 보면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게 과연 필요한가? 그 효율성이라든가 또는 오래된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심성구조 뭐 이런 것에 근거해서 판단해 본다면 모르지만 이런 원리적으로 그게 과연 주권체인가에 대해서 늘 약간의 의문이 있습니다. 제임스 1세, 찰스 1세, 찰스 2세는 좀 옛날 사람들이죠. 그냥 시기적으로 옛날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미 잉글랜드에서 생겨나고 있던 컨스티튜션, 헌정에 관한 이런 생각들에서 시대착오적으로 파악했던 거죠. 왕권 신수설이 시대착오적이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디폴리틱이라고 하는 것, 정치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성립하는가, 그리고 주권이라고 하는 것, 이 나라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이제 작동해 나가는가, 이런 것에 관한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자기네가 마치 그 교황 레오 1세가 만들어놨던 수장권을 가진 교황처럼 행위하였다는데 그들의 좀 어이없는 지점이 있습니다. 자, 지금 방금 제가 교황 레오 1세 수장권론 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 리처드 2세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에른스트 칸토로비츠가 그 왕의 두신체라는 개념을 분석해낸 것, 이것을 좀 잘 이해하려면 또는 칸토로비치의 굳이 그 분석을 볼 필요 없이 우리가 그냥 한눈에 알 수 있는 그 사례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 사례가 바로 교황 레오 1세의 수장권론입니다. 교황 레오 1세의 수장권론은 좀 미묘한 시기에 성립하였죠. 칼케돈 공의회 시기에 교황 레오 1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른바 칼케돈 신조의 성립에 교황 레오 1세의 교서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그 신학의 역사, 교리의 역사에서 널리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신경,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크리드. 크리드가 최종적으로 성립한 고대 교회에서 크리드가 성립한 것이 이제 451년 칼케돈이죠. 451년 칼케돈 공의회입니다. 그리고 이 칼케돈 신조의 신조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와 받아들이는 파로 나누죠. 기독교에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칼케돈파와 비칼케돈파. 그런데 이 칼케돈 공의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레오 1세의 교서입니다. 그게 뭐냐? 그 교의서한. 그래서 이제 교서라고도 하는 교의서한이죠. 근데 이 레오 1세라는 사람이 내놓은 교황권론, 이게 지금 중세에서는 사실 중세 리처드 2세에서 칸토로비치가 리처드 셰익스피어 드라마 리처드 2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왕의 두신체 개념, 그 개념은 그냥 그 이론적인 정치신학적인 연원을 따져 들어가게 되면 저 먼 옛날에도 있었겠죠. 뭐 저 단군 왕검도 그러지 않습니까? 단군이라고 하는 것은 샤만인 거고 왕검이라고 하는 건 군장이죠. 정치인이죠. 그러니까 샤만이면서 동시에 정치인인 것. 그게 단군, 왕건이 아니라 왕검. 예, 탕구루라고 그러죠. 예. 탕구루, 무당. 예, 탕구루. 탕구루 왕칸인데 그 개념을 따져보면은 굳이 뭐 우리가 셰익스피어 드라마에 리처드 2세에서 왕의 두신체 이거 찾아낼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막 굉장히 그 드라마를 이끌고 가는 라이트 모티프는 아니에요. 사실은 왕의 두신체라는 게 앞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봉건제의 계약, 요게 그냥 리처드 2세라고 하는 드라마를 끌고 가는 주요한 모티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왕의 두신체 개념이 굳이 칸토르비치 지적처럼 지금 칸토르비치는 그걸 자기가 다루면서도 그 제2장 첫머리에 그렇게 말을 해요. 한 쌍의 본성을 지닌 왕, 더 나아가 한 쌍의 본성을 지닌 인간이라는 심상은 실로 셰익스피어 특유의 통찰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도는 시시하고 무의미한 것처럼 여겨진다. 그러니까 이 왕의 두신체라는 개념 자체가 어디서 연원하고 어떠한가를 따져보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도 왕의 두신체라는 개념을 가지고 리처드 2세를 분석하는 거죠. 시적인 독해일 뿐이다 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칸토르비치의 이 챕터 2를 전체를 다 읽을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그 왕의 두신체라는 개념을 가지고 리처드 2세를 분석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봉건제의 계약 관계, 봉건 제도를 지탱했던 아주 중요한 그 가신과 군주 사이의 쌍무 계약이 붕괴되어 가는 과정, 그것으로서 읽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칸토르비치가 왕의 두 신체라는 개념을 가지고 리처드 2세를 읽었으니 뭐 그 사람의 영이든 아니든 간에 저는 그걸 한번 살펴보겠다. 그게 저의 시도입니다. 그런데 왕의 두 신체라는 개념을 가지고 리처드 2세를 읽어나가기 전에 우리는 이 개념에 적어도 중세적 연원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저의 오늘 이야기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중세적 연원, 최초 연원까지는 어렵더라도 적어도 중세의 기원은 어디쯤인지를 물어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알아내는 건 정말로 쉽습니다. 즉 발토울만이 쓴 중세 정치 사상, 뭐 이런 개론서도 아니죠. 개론서처럼 보이지만 굉장한 연구서. 좀 발토울만의 이 책은 정말 여러 번 그 숭실대학 출판부에서 이 책이 나왔는데요. 두 개의 책을 묶어서 하나로 해놓은 것입니다. 예전에 표지가 좀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중세 정치사상사라고 했는데 저 그 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이 해안출판사에서 다시 나오면서 그 책은 아마 그 예전 책에다 메모해놓았던 것 그것을 이 책에다 옮겨 적고 예전에 숭실대학 출판부에서 나온 것은 아마 재활용으로 내놨을 거예요. 여담입니다. 이 발토 울만의 책을 보면 중세 정치사상 개념사나 정치신학을 공부할 때는 거의 암기해야 될 정도로 읽어야 될 책입니다. 정치사상은. 여기에 보면 중세야말로 근대적 의미의 정치사상이 출현한 유럽의 형성기 내지 사춘기이고 정치사상이 흔히 서로 다른 형태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본질에서는 계통적 연속성이 있다. 그러면 뭐 이건 역시 뭐 옛날에 다 있던 거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적어도 앞서 말씀드린 봉건제에서의 쌍무계약이라든가 또는 왕의 두 신체라든가 주권체가 인격에게 있느냐 아니면 이제 비인격적인 팔리아먼트 같은 의회로 가느냐 이런 것들도 거기에 있고 특히 레오 1세, 교황 레오 1세의 수장권론 같은 경우에는 그 레오 1세가 굉장히 탁월한 법률가였어요. 로마법 학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한, 치밀한, 정교하고도 치밀한 그 법이론을 동원해서 그 교황의 수장권론을 전개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논의들은 오늘날 우리들도 오늘날의 현대사회에서 법률에서도 통용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세에서 확립되고 5세기 확립된 것이 근대사회를 넘어서 현대로까지 전해졌다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그거는 그냥 옛날에부터 있었네. 옛날부터 있었네. 햇볕도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렇게 따질 것이 없이 개념적으로 하나의 연원이 있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속성이라고 하는 것을 지나치게 과거로 소급에 들어가려는 그런 태도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 적어도 개념적으로 의미 있는 시원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중세 교황 레오 1세의 수장권론에 있다. 왕의 두 신체 개념만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것은 그 개념의 교황권론에 관한 그 논의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그 워트프리트 회페의 책을 읽어봐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신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중세 교황권론은 잘 모른다. 그거는 좀 그렇죠. 적당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워낙 그걸 좋아하니까 갑자기 떠올랐는데요. 어묵. 어묵이 맛있다. 그런데 부산 어묵을 잘 모른다. 그런 거 어묵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데 부산 어묵 알아? 그럼 부산에서 어묵이 만들어진 거야? 뭐 이런 식의 얘기, 반론이 아니죠. 반발을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좀 비슷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지만 그게 이제 막연한 일반은 아니냐. 뭐 중세에서 다 그런 게 나온 것 뭐든지 다 중세에다가 기원을 두기 시작하면 끝이 없지 않겠는가? 라고 말하는데 그건 아니고 그 포빌트로서 성립되었습니다. 하나의 인신에 인간의 몸뚱아리에 공적인 직책과 이를 보유한 사람의 사적인 인격이 중첩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중세 교황권론입니다. 물론 그것이 중세 시기 전체를 거쳐서 중세 전 시기에 걸쳐서 항상 관철되었던 것은 아닙니다만은 중첩되었습니다. 보유한 사람의 사적인 인격이 중첩되어 있었다. 그것을 이제 만들어 내려온 사람이 바로 그 레오 1세입니다. 간략하게 한번 보죠. 레오 1세는 법률적인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교황이라고 하는 자리를 어떻게 정당화할 것인가 이렇게 궁리를 했을 때 일단 떠오르는 게 사도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무엇을 부여했어요? 묶고 푸는 권한, 즉 플레니투도 포테스타티스, 전능권을 부여했죠. 근데 이 베드로에게 이걸 전능권을 부여한 것, 이거는 베드로에게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사적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직책에게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후임 우리 교황들은 베드로의 현신이 아니라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직책을 물려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상속자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서 보잘것없는 상속자가 보잘것없는 상속된 직책은 보잘것없지 않아요. 웃고 푸는 전능권을 이게 물려받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보잘것없어도 그가 상속받은 직책은 전능권이기 때문에 보잘것없지 않죠. 그런데 레오 1세는 이것을 성 베드로의 보잘것없는 상속자라는 말을 쓰면서 아주 그 교묘한 그 화법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적인 인격과는 무관한 객관적 독립적 요소죠. 그리고 바로 이것은 양도 가능한 것이고 그 양도는 로마법적인 상속 관행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요거는 오늘날에도 민법에서 그러니까 프리바트 렉트 민법에서도 이것이 관여가 되죠. 아래 붙여놓은 그 주석을 보시면 이게 이제 전능권하고 전권하고는 구별되지 않습니까? 전권 특명대사 뭐 이렇게 얘기 이런 것이 전권 특명대사 그 외국에 파견되는 외교 사절을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전권 특명대사. 근데 그거는 이제 전권이에요. 전권. 로마 주교. 그러니까 로마의 교황청의 교황은 로마 주교이면서 교황이거든요. 그러면 그 교황은 일단 주교로서 수행하는 성사와 관련된 권한들이 있습니다. 일곱 개의 성사 있잖아요. 뭐 종부 성사, 세례 성사. 뭐 이런 것들. 이런 걸 성품권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일상권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직역을 하면 그렇죠. 포테스타스 오리디니스, 일상적 권한이죠. 이게 이제 성사와 관련된 권한과는 구별되는 교황으로서의 직책. 그거는 교황의 법률적 주권, 즉 포테스타스 유리스딕티오니스라고 하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상속자니까 교황은 바로 이 권한을 상속받아서 법률상으로는 베드로와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가 사적인 인격적 자질이 보잘것없다. 예, 보잘것없는 상속자 그랬잖아요. 보잘것없다 해도 심지어 그가 악당이라 해도 교황의 직책은 베드로의 기능을 사도 베드로의 기능을 지속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교황 레오 1세의 수장권론입니다. 핵심은 한 사람의 인신, 사람의 몸뚱아리에 공적인 직책과 이를 보유한 사람의 사적인 인격이 중첩됐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왕의 두신체 개념의 하나의 전범적 예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범적 예형으로서 우리는 그것을 규정할 수 있겠죠. 교황은 전능권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제 교회의 수장이죠. 프린키파투스. 프린키파투스라고 하는 말, 이거 로마에서 프린캡스라고 하는 말에서 온 거죠. 프린키파투스라는 말에서 프린키피오, 즉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할 때 이제 그 말도 여기서 다 나온 말들이죠. 이 프린키파투스는 사실은 구베르나토르, 즉 통치자죠. 통치자이기 때문에 교회가 교황에게 교회가 선출한 것은 아니에요. 이 교황이라고 하는 이 직책, 베드로의 직책은 그리스도가 베드로에게 준 거잖아요. 즉 신수설이죠. 이게 바로 신으로부터 내려받았다. 그래서 교회 역시 교황의 지도를 받게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신도들의 공동체, 즉 에클레시아가 있고 그 에클레시아는 그냥 있는 거예요. 신도들이 모여 있어. 그런데 그 신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교황이 구베르나토르로서 통치하고 지도하는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교황에게 위임되지 위탁되었는데 그게 신에 의해서 위임되었죠. 신이 교황에게 교회를 좀 맡아서 잘 챙겨줘 그렇게 말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에클레시아는 신에게 직접적인 위탁을 받은 교황을 어떻게 해볼 수 없죠. 권한을 박탈할 수 있는 합법적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 이 논리를 그대로 제임스 1세나 이런 사람들의 왕권 신수설에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신하들은 왕의 권한을, 즉 왕의 직책을 박탈할 수 없다. 그런 것이 되겠죠. 재밌는 것은 레오 1세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칼케돈 공의회의 칼케돈 신조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칼케돈 공의회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으로서의 신성과 예수라고 하는 인성이 분리되지 않고 한 몸 안에 있다. 즉 신성과 인성의 동시성, 이것이 칼케돈 신조의 핵심이죠. 이게 지금 왕의 두 신체 또는 교황의 수장권론 뭐 이런 것들과 유사한 논리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재확인했는데 바로 그런 칼케돈 신조 형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레오의 교우서안입니다. 이 교우서안,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하죠. 여기서 이거 레오 1세의 교황권론하고 교황수장권론하고 그 다음에 칼케돈 신조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지 않고 한 몸에 있다는 입장, 그것 사이에 논리적인 유사성은 있어요. 그런데 과연 교리적으로 얼마나 같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이거는 좀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건 교리학적으로 좀 따져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셰익스피어 드라마 리처드 2세 읽겠다 하면서 거기까지 가는 건 좀 많이 가버리는 거죠. 거기까지 가면 이제 셰익스피어 드라마 리처드 2세는 잊혀지고 자꾸 신학 논쟁만 남게 됩니다. 그러나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항상 그게 관련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머리 한 구석에다가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왕의 두 신체라고 하는 에르스트 카토로비츠의 개념을 가지고 셰익스피어 드라마 리처드 2세를 읽는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시도입니다. 실제로 칸토로비츠는 자신의 책 왕의 두 신체 킹스 투 바디스의 챕터 2에서 그걸 분석을 했죠. 그 챕터 2를 제가 이제 다음 셋째 시간부터는 꼼꼼하게 번역문을 올려가면서 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리처드 2세는 꼭 그렇게 읽을 필요가 없다. 이게 저의 생각이에요. 그럼 그럴 필요가 없는데 왜 이걸 하느냐? 칸토르비치가 그렇게 한번 읽어봤으니 우리도 그의 논지에 충실하게 따라가면서 한번 읽어보는 것도 공부 아니겠는가 해서 지금 이것을 시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왕의 두 신체라는 개념을 이렇게 우리가 딱 본 순간 동시에 아 이건 교황 레오 1세의 수장권론과 그 수장권론이라고 하는 전범적 예형이 있구나 있다 여기까지 생각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